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열두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 것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서툴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만큼 그가 믿음으로 다 따라온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의 모험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낯선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진히 환대하며 섬기죠. 그가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매주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던 이 나그네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뒤따라가며 배웅하는 그 장면에서 뜻밖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곧 할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던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꿈을 갖고 있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선지자처럼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간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말 그대로 길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너무나 멋진 문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양보하지 않고 굳건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가슴 뛰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 아브라함 당대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 여호와께서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부름이었고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서대학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꿈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꿈이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떠올리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꿈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 길, 여호와의 데렉,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결정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땅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소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여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빚어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두 가지 중요한 레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실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일 거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은 목소리가, 그 울부짖음의 그 소리가 내 가슴에 미어지는구나. 내 마음에 너무나 크게 들리는구나. 그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음을 내가 보고 이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내려가 봐야겠어라고 말씀하셔요. 그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게 했고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그 성읍에 내려가야겠어 말씀하십니다. 이것 역시 바로 몇 장 앞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대항하며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미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이 참으실 수 없어서 내가 그 바벨 성읍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내려오셨어요. 창세기 1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나님은 바벨의 죄악의 자리에도 참으실 수 없어서 한 걸음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도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내려가야만 그들의 죄악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꼭 내려가셔야만 그들의 참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가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자녀가 넘어졌어요. 어린 자녀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러게 인서가, 조심 좀 하지. 앞을 보고 걸어야지. 어디 좀 보자. 어디 좀 봐봐. 어디 좀 봐봐. 엄마가 보자고 하는 마음의 뉘앙스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상처 부위가 얼마나 큰지, 출혈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분석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가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상처의 자리에 내 마음이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 현장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고 했던 것은 얼마나 그 죄악의 참상이 잔혹한지 내가 인석들 내가 심판해야지 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마음보다는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나를 떠나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 성읍을 가서 봐야겠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전해준 거죠. 내 마음을 내가 함께 품어달라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심정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준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벗이니까요. 하나님의 친구이니까요. 내 친구 아브라함, 내가 갖고 있는 내 아픈 마음, 내 슬픈 마음, 내 눈물의 마음을 너에게 나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특별히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어 그 고을로 전도대원을 보냅니다. 그때 전도대원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각 성읍에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보낼 때 주님의 마음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그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네가 채비할 준비를 갖추고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은 아무 준비 없이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네가 빨리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성읍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환대하면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너를 거절한다면, 환대하지 않는다면 내 발에 먼지도 다 떨어뜨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였던 거죠. 소돔이 멸망받는 것처럼 곧 임박한 심판이 그 성읍에 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곧 임박한 심판의 이 상황 속에 그 성읍들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 시대의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호와의 또 데레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수요일 옮겨졌어요. 오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다녀오면서 우연히 여러 성도님들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한 주는 두 분이 기도하셨대요. 한 분이 찬양을 인도하고 한 분이 그 찬양을 따라하고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한 분이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가를 선곡을 하셨던 내용이 다 이제 전도 찬양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전도 찬양만 열심히 부르니까 다른 한 분의 기도짝이 마음에 부담이 생기신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전도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도 찬양만 부르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보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전도지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우연히 아파트에서 만난 91세 되신 한 어르신을 전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91세, 마지막 생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그 어르신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한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저에게 기도카드에 그 어르신의 이름을 적어서 목사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카드를 전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마지막 생을 마감한 한 어르신의 죽음을 장례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 앞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하며 그 고백을 가졌기에 이 땅에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겠구나. 91살 된 동네 어르신을 보며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 마을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옆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죽어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겸손히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겠구나. 저에게 큰 교훈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임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또 우리의 사랑방 모임이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고 함께 삶에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집사님, 제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저의 일터 속에 제가 만난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가족이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에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한 분이 있을 수 있다면 어찌 여러분이 외롭겠어요? 나의 그 근심과 눈물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한 교우가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나의 성도라가 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우리 사랑방 모임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또 그동안 여러분이 불편했던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여건이 쉽게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로 함께하는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공동체, 우리 성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눈물의 기도. 자, 하나님께서 소돔에 내려가시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시죠. 아, 거기 있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부당합니다. 방금 저에게 여호와의 도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은 방금 제게 이야기하신 그 의, 공도, 제데크,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빗대어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는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마치 법정에선 변호인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의 죄를 묵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옹호하거나 그 죄를 덮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이야기는 하나님, 그 성읍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성읍을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뉘앙스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의와 공도에 빗대면 지금 하나님의 결정은 어긋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때로 믿음이 없었고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곧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지금 이 결정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곡한 그 외침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26절입니다.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 2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가 볼 땐 아마 시간에 간극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맞아. 아브라함,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나는 그 지역을 용서하고야 말 거야.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성읍을 내려가신 것도, 그 성읍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아프셨던 것도, 그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눈 것도 그 성읍을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읍의 용서함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결정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어. 나는 용서할 거야.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랩니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해도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거기서 45명을 네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난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제가 그러면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40명만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들으셔 주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요청합니다.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화가 날 만한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세요. 아니야.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도 그리하지 아니할 거야.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집요하게 또다시 아뢰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제가 이 구절들을 일일이 여러분 앞에 열거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도 답답함이 느껴지셨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답답한 계속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함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청함이 더 오늘 본문이 크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꺼이 응답하심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간청한 기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10명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열심의 기도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제 삶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악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의 어떠함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용서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끈질겼던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끈질긴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 끈질긴 용서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를 청문회장에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낸다면 부끄러워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앞에 당당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기꺼이 용서하시는, 또 참으시는, 기꺼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나는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 울어보았는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노원을 위해서 나는 언제 울어보았는가? 우리 교회 표현은 성서의 뜻을 이루는 행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서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같이 띠를 띄우고 뭔가 거리에 나가서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뭔가 대단한 위대한 사업을 이루는 것이 성서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만일 그것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기록해 주셨겠죠.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나가 싸운 것밖에 없고 분쟁 속에 있는 롯과의 갈등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뿐이었고 아브라함의 업적,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읍에서 무슨 삶을 살았는지, 그가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 그 아래서 살 동안, 헤브론을 살 동안 그가 어떤 마을 사람들과 무슨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주목한 게 있었어요. 아주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게 있었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끊임없는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 속에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과 눈맞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 했던 애씀, 오늘 내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거절치 않고 그를 기쁨으로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맞이했던 모습, 성경은 그것을 총 들어서 믿음이라고, 믿음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위대한 일은 오늘 이룰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 주님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오늘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수많은 갈등 속에도 오늘도 내게 다시 도전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데레크, 그 여호와의 길을 향하여 주님의 의와 공도를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한 교우로부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교우님으로부터 작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한 문장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에 같이 밥 먹을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저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말을 걸어주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책망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은 다 사연이 있어서 왔겠죠. 의미가 있어서 왔죠. 여러 일들로 인해서 왔죠. 그렇게 온 나에게 눈길 한번 지어주지 않는 교회라면 어찌 성소의 뜻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옆에 계신 성도님들 누가 앉아 계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너무너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데레크를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성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